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자비로우신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묵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본문들을 보시면 하나님과 태양신의 아들이면서 살아있는 신으로 여겨지는 그 바로 사이에 일종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누가 진짜 신인가 또 누구의 능력이 더 강한가는 것이고 바로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야 하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발칙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애굽은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당시 가장 풍요롭고 화려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또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먹고 싶었던 것들을 실컷 먹을 수 있고 또 먹고 싶었던 것들이 넘쳐났던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풍요로움과 화려함 뒤에는 이 애굽의 신들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애굽의 신들 덕분에 이 애굽이 풍요로움과 화려함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 다른 신들은 애굽의 신들에 비교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바로로서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호두숨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내려지는 열 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그 애굽 신들의 정체를 폭로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열 가지 재앙들이 애굽 신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은 이 애굽에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두 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이와 파리가 들끓는 것인데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리고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서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2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파리 재앙의 공통점은 그것들이 땅에서 생겼다는 것이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제와 그제 저희들이 묵상했던 본문에서는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물에서 개구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다산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 땅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땅에 있는 티끌을 치고 땅에서 파리가 생기는데 애굽 사람들은 흙의 신을 섬겼습니다. 개부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 개부는 대지의 신이고 세상의 근원이고 기반이라고 믿었습니다. 개부가 이 땅의 신이 지상 만물을 다 지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애굽 땅은 화려함과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나일강 삼각주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토사가 밀려와서 기름진 땅을 만들어서 곡식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그 개부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고 땅을 비옥하게 하고 농사를 지어 먹기를 먹는 것을 제공해주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재앙을 통해서 땅의 신 개부가 기름진 땅을 주고 그들에게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만들어주는 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7절 하반절을 보시면 17절 하반절에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에 티끌이 얼마나 많습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은가요? 특별히 그 사막지대인 그 애굽에서 땅에 먼지가 티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고 하니 그 땅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이 24절에서도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이 파리로 번역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것들의 어떤 정확한 실체를 추정하는데요. 뭐 이는 모기와 같은 곤충일 것이다. 또 피를 빠는 해충일 것이다 라고도 말하고 파리도 단순한 파리가 아니고 뭐 흡혈파리나 기생충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체가 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그들이 숭배하는 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죠. 파리가 뭐냐 이가 뭐냐라기보다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땅에서 되려 그들을 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이와 파리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의 땅을 풍요롭고 화려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그 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힘도 없고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폭로하시는 것이죠. 더욱이 그 땅은 억압과 착지로 얼룩진 땅이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고통을 주면서 이룬 풍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그 고통을 돌려주시는 것이죠. 애굽의 신들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하다, 자기들은 괜찮다, 그 자기들은 풍요롭다라고 믿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의 신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열 번의 재앙들은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열 번의 어떤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것이고 애굽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그것이 얼마나 허상인지를 폭로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 혹 있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어떤 안전, 우리들의 행복을 담보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 번이나 반복해서 어떤 이적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이 믿고 따르는 것들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그것이 허상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 번의 재앙은 우리가 재앙이라고 부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재앙이라기보다는 열 번의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 번이나 참으신 겁니다. 똑같은 말을 열 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하셔서 바로와 애굽에게 내가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일종의 기회이고 찬스인 것이죠. 어떤 기회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엎드릴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눈앞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호의 기회, 찬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눈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기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인 줄을 알고 언제나 민감하게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 번의 기회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니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열 가지 재앙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고통도 점점점 가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열 번 하실 것 없이 한 번에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열 번 갈 것도 없이 한 번에 다 해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열 번의 기회를 굳이 주시면서까지 어떤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애굽을 살리게 하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정말 바로가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처음 난 뭐 동물, 뭐 사람 할 것 없이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것이 마지막 재앙인데 바로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셔서 한 번에, 단 한 번에 바로를 고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것이죠.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여러분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맨 끝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7장 13절, 7장 22절, 8장 15절, 9장 12절, 9장 35절 계속해서 반복돼요. 하나님은 바로가 말을 안 들을 줄을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 아셨던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처럼 되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모세에게도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바로가 말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냐, 말을 안 들을 줄 아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보이시고 또 보이시고 또 보이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나타내시고 또 나타내시고 또 나타내시고, 바로는 한 번, 두 번, 열 번의 재앙으로 포장된 기회를 얻고서야 비로소 항복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에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는 날은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계속해서 눈앞에 드러나는 이적들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자비로우신 분이신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를 향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완악할 수가 있는가? 오늘도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뭔가 좀 마음이 변하는 것 같다가 다시 완악해지는, 이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가 말하는데, 이 바로가 정작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도 우리가 잘 아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우리를 보지 않습니까?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고 늘 완악해서 돌아서는, 그것이 바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바로 반응하고 뭐 바로 헌신하고 바로 결단하고 바로 엎드리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저런 직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 것이죠. 바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를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는데 그만큼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그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눈이 멀어서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주님 없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외에 거짓신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줄 모르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끔 다시 기회를 주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파리떼가 온 땅에 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은 구별되지 않습니까?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로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기 안 걸린다, 코로나 안 걸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된다라고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적용이겠습니다. 이 앞선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나 이 히브리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경험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파리떼 재앙은 하나님께서 고센과 그 나머지 땅을 구별하시는데 왜 구별하십니까? 이 고센 땅은 어떤 하나님의 가치가 적용되는 땅인 것이죠. 이 22절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여호와인 줄을 알고 여호와인 줄을 고백하는 땅이 고센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고센 땅을 구별하신 이유가 뭔가 이들에게는 늘 좋은 일만 있고 늘 행복한 일만 있고 늘 기쁜 일만 있고 이런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와 애굽 땅을 다스려지는 애굽 땅에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만들고 세우시기 위함인 것이죠. 애굽신을 따르는, 그러면서 어떤 애굽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에 눈이 멀어서 애굽신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에게는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이스라엘에게는 구별되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은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있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사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과 저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것이죠. 오늘도 기회 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께 물들어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